오늘은 은혜 언약, 은혜 언약 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전체 구조 안에서 길 잃어버리지 마시라고 전체 구조를 제가 거기다가 써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 기초한 신앙이어야 된다.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작정하시고 어떻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사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 보통 이제 구속 언약이라고 그래요. 구속 언약. 구속 언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어떤 평화의 의논, 뭐 이런 거를 구속 언약이라 그러고, 그 구속 언약 안에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거는 이를테면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를테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그거를 먹으면 죽는다. 주님께서 이렇게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는 것을 일러서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행위 언약은 아담에게 주신 거거든요. 인류의 대표로서의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 저녁에 했던 것처럼 범죄해서 이게 깨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악에 패배하는 분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 사회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정말 몰상식, 부정의, 불의가 좀 대세가 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된 거는 이명박 시대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하여튼 뭔가 이렇게 그 이전에는 악한 사람이어도 자기 악을 감추려고 하고, 드러나면 창피하게 여기고, 그리고 폭로가 되면 물러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불의와 그 악을 오히려 감추고, 막 그게 폭로가 돼도 모르는 척 해버리고 이렇게 뭉개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의롭지 못한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악에게 패배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고 세상에는 악이 있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는 무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테면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를 생매장에 버리려고 예수를 억지로 십자가에 매단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매장에 버리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도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거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저것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대속의 희생 제물을 바치는 어떤 제단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면서 고난받으셔가지고 십자가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그 죽음 죽으시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런 사건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십자가는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고 십자가는 예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난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뒤집어 푸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아무리 정의롭지 못하고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가득하고 뭐 여하튼 온갖 시험, 온갖 더러운 소식이 들려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신다. 작정과 섭리가 그거를 가르치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 오는 날 오셨는데 아멘이라도 좀 크게 하시고, 저분들은 아멘 해도 제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예배당에 오신 분이라도 아멘 크게 하셔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거는요, 사람의 실패예요. 아담의 실패인 거예요.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데 순종을 못한 거죠.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인간의 실패, 죄와 타락. 그런데 그게요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뒤집어 퍼가지고 그것을 은혜 언약으로 빚어내시는 거죠.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온 세상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30번부터 35번까지 은혜 언약이 뭐냐는 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번 문항부터 제가 질문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는 겁니다. 거기에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고 답이 있고 그 밑에 굴림체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간단히 거기 멘트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놓은 거예요. 30번 은혜 언약 요 괄호 안에 있는 것도 제가 쓴 거예요. 그 굴림체는 다 제가 쓴 거예요. 은혜 언약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 속에서 비참한 상태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비참하게 떨어진 이유는 그들이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사랑과 자비로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언약을 통해 택하신 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내십니다. 은혜 언약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내세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비참한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은 31번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은 것입니까? 은혜 언약은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맺었으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씨로 선택된 모든 사람들과 맺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받은 사람들과 맺었어요. 거기 여러분 30페이지죠. 거기 제가 쓴 그 밑에 그 설명 있잖아요. 행위 언약의 대상은 인류의 대표 아담, 은혜 언약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괄호하고 사람이 아니다 적혀 있죠. 거기에 모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적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괄호 제가 잘못 썼어요. 괄호에 사람이 아니다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은혜 언약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1차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은혜 언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지 않고 택하신 백성을 대표해요. 예수님은. 이거는 이렇다면 제한 속죄. 들어보셨죠? 제한 속죄.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택한 받은 백성을 위한 거예요. 예정된 사람을 위한 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사람이 아니다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적어야 돼요. 자, 32번.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2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씨로 택한 받은 사람들이 은혜 언약의 대상이에요. 32번 은혜 언약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32번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 언약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 언약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한 중보자를 값없이 예비해 두시고 그 중보자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과 그 중보자 안에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겠다는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하시되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 주시며 그들에게 믿음과 함께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어 그들이 모든 면에서 거룩한 순종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러한 순종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믿음과 감사가 참되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정하신 방법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사랑 함께 하시고 또 그 사랑을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예수를 믿는 것은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잘 순종하면 아 정말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시는 보혜사시라고 요한복음 13, 14, 15, 16장이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거기에 쭉 설명이 있는데요. 이게 대요리 문답을요. 17세기 웨스트민스터 그 회의에 모인 그 수많은 신학자들이요 한 4년, 5년 같이 공부하고 토론해가지고 만들어진 이게 요리 문답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하고요. 그 순서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제가 각주에다가 참조 구절 적어놨잖아요. 그 참조 구절. 이 참조 구절도 대부분은 웨스트민스터 신조 만드는 분들이 달아놓은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공부할 때는 제가 조금 더 추가하고 하는 거 또 빼고 추가하고 하는 거 있지만 대부분은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든 분들이 거기다가 달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단어 한 단어의 표현들이 중요하고 이게 성경 어디서부터 나온 이야기인지를 조금 참조 구절 확인해가면서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다. 중보자, 중보자가 누굽니까? 유일하신 중보자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3번이에요. 은혜 언약은 언제나 유일한 것이며 똑같은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까? 답은 은혜 언약이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은혜 언약의 시행은 신약과는 달랐습니다. 은혜 언약이요 똑같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구약의 방식이 있고 신약에는 신약의 방식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어요. 그러면 구약시대 은혜 언약은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구약에서 은혜 언약은 약속과 예언, 희생제물, 할례, 유월절 그리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른 형태와 규례들로 시행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선택된 사람들이 약속한 메시아를 충분히 믿을 수 있었으며 그들은 그를 통해 죄를 온전히 용서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러 모형이 되는 뭐 율법, 절기, 또 제사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모형과 같은 것인데 그것으로 그 시대 사람들은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은혜 언약이 드러나는 독특한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5번 신약시대에 은혜 언약은 어떻게 시행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나타나셨던 신약시대의 은혜 언약은 말씀의 설교 및 성례인 세례와 성찬을 통해 시행되었으며 또한 계속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은혜와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더 충만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후손들은 설교와 세례와 성찬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설교는 들려지는 말씀이고 성찬, 세례와 성찬은 눈으로 보여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이 은혜 언약이 펼쳐지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언약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을까요? 이를테면 인간의 타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행위 언약이라는 성경에 없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4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어요. 이런 단어는 사실 성경에 없는 만들어진 단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언약이라는 단어로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려고 했느냐 하면 보통 이제 문화인류학자들이나 종교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종교가 왜 생겼냐, 종교의 출발점이 뭐냐, 종교의 출발점은 자연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거, 자기 연약함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들이 종교의 출발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우상 종교는요, 그런 불안한 마음을 이제 없애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신을 달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신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 초월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좀 더 행복하고 자기 꿈을 이루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우상 종교의 기본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달래거나 재앙을 내릴 수 있는 신을 달래거나 복을 주는 신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 신을 움직여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모든 우상 종교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신이 안 보이잖아요. 신이 안 보여요. 신은. 신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자기 욕망을 투사시켜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부들은 호랑이를 절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닷가에는 호랑이가 없거든요. 어부들은 호랑이 섬기지 않고 큰 물고기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호랑이 섬기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원숭이 섬기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소를 섬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에 사는 사람들이 호랑이를 섬기거나 산신령이면 호랑이 타고 댕긴다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우상 종교는요, 자기 욕망의 투사인 거예요. 그래서 저 인도나 저 동남아시아에 가면 똑똑해지고 싶은 사람은 원숭이 신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은 원숭이가 뭔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 봐요. 그 원숭이 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섬기고 싶은 우리나라 여튼 불교가 좋은 것도 있지만 이를테면 우리나라 부처님 중에 입시 때마다 제일 인기 있는 것은 저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라고 부처님인데 산 꼭대기에 있는데 부처님 상에 이게 바위가 이게 뚜껑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 비 맞지 말라고 이렇게 뚜껑. 그러니까 이제 갓바위 부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은요, 시험 때가 되면 뭐 얼마나 줄을 서가지고 그 앞에서 절하고 복채를 많이 내야 가까이 간다는 소식을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더 가까이 갈라 그러면 더 복채를 많이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인데 다 똑같은 부처님이 아니고 이게 같은 부처님은 뭔가 이게 입신양명하는 뭐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우상 종교는 자기 욕망의 투사인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절대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신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다 이거죠. 초월적인 존재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초월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자기가 만드는 것, 추론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만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의 존. 그래서 대요리 문답 제일 처음에도 모든 신앙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은 성경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본성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배워서 하는 거,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배우는 거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도 배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역사 안에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인간과 짐승을 나누는 기준은 언어도 아니고요. 뭐 공동생활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과 짐승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은요, 종교와 내세에 대한 감각, 초월에 대한 감각입니다. 아무리 미개한 원신도요, 초월과 내세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무신론자도요, 무신론자도 말은 무신론이라고 하지만 자기 삶의 의미 뭐 이런 거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절대로 혼자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어떤 영적인 감각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영적인 감각 가지고는 결국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이지 그 초월적인 존재가 어떤 분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듣고 배워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거 지난번에 출애굽기 묵상할 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꼼꼼하다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게요, 다른 우상 종교와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우상 종교는 여하튼 성의껏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거든요.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우리는 지성 감천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감천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내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상 종교의 특징은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불안과 두려움.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은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은요, 불안하고 두려워할 만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그대로 섰거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어내신 이곳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비록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곳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요 십자가로 나아가시는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이랑 달리 당당하세요. 당당 위풍당당 이 예수님이요 그렇게 당당하신 것처럼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불안에 매여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고 순종함으로 지어진 곳이고 그래서 보시기에 좋은 곳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의 아주 중요한 원리, 원칙.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가르치는 것이 작정과 섭리.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되는 일도 없느냐? 타락해서 그렇다는 거죠. 병들어서.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은요, 변덕스럽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좋습니까?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말해놓고 한 입으로 두 말하면 그 뭐 한 번 한두 번 그럴 수 있지만 계속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을 뭐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은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다 지키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가 하면 노아에게 주신 언약도 있고요, 모세에게 주신 언약도 있고요, 아직 노아에 준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리고 이 땅을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그런데 그 약속이요 이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요. 우선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만 그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훈련을 받고 다듬어져서 나중에 믿음 있는 사람으로 자랐을 뿐이지 이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가지고 흔들리지도 않고 막 이렇게 살았느냐? 아니라고요.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그리고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전부 죽을 위기. 그런데 형제들이 팔아먹은 요셉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창세기는요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얼마나 더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팔아먹었어요. 그런 나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라가 언약을 받은 여인인데 남 이방인한테 팔려가가지고 애굽 왕 바로의 자식을 낳거나 그랄 왕 아비멜렉의 자식을 낳아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하나님이. 똑같은 짓을 이삭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질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속인데요. 이게 흔들흔들 위태위태한데 안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희한한 방식으로 약속을 다 이루세요. 모세가 우리는 그가 출애굽을 이끌어서 위대하다고 하지만 그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꾼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길러내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섭리하시며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다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지 못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든 모세든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 다윗이든, 다윗은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바세바 사건 이전까지만 그러고 바세바 사건 이후로는 삶이 막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해가지고 정말 주님이 아주 기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지을 거다. 네가 성전 짓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이 지을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고, 무너지지 않을 왕권을 너에게 주겠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무너졌어요. 솔로몬이 다윗의 후손으로 성전을 지었지만 무너졌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요, 그거를 새롭게 해석하셔가지고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예수님 나오게 하시고, 저런 눈에 보이는 돌로 된 성전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정말 이전 시대, 다윗으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세상 가운데 펼쳐내신 거예요. 옛날 그 시대 사람들은 정말 눈으로 보지도 귀로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 신비를 하나님이 펼쳐내셨다고요. 그런데 그게요, 전부 언약에 기초한 거라는 거죠. 언약에, 약속에 기초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항해도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런 구원하시는 은혜를 언약의 기초에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요즘 요한복음 묵상하면 제자들이 다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베드로 큰 소리 치고 잘난 체는 하는데 말에 책임은 못 지고.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그러니까요,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무너지고 넘어진 영혼이어도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요즘 우리 교회에 누리고 있는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분들이. 근데요,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도 우리 교육자들이랑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거 정말 큰 은혜다.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부르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절대로 기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섬기고 돌볼 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자. 오늘도 우리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 올 법한 분들인데 오시는 거죠. 언제 왔는데요? 술을 잔뜩 먹고 오셔가지고. 제가 꼭 안아줬습니다. 저는 술 마신 분도 꼭 안아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좀 밀접 접촉자가 돼가지고 지난주부터는 못 안아주어서 이러고 있는데 여튼 이렇게 안아줍니다. 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무너져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 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배웠는데 그거를 표현해내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해놓고도 잘 안 지키고 우리는 허세 부리기 좋아하고 큰 소리치기 좋아하고 그래서 그 말에 책임 못 지고 그래도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실 모든 약속이요 다 깨어질 위기에 봉착했어요.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출애굽기 묵상할 때 내 말을 잘 듣고 내 순종하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잘 지키겠습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짐승을 그 희생제물 잡아가지고 양푼에 피 담아가지고 막 뿌리고 그 이스라엘 70장로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고 이게 고대 사회는 밥을 같이 먹는 것도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언약의 도장 찍는 방법이었거든요. 밥을 같이 먹는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약속을 다 파기했잖아요. 광야에서 파기하고 사사시대에 파기하고 다 파기해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약속 안 지키네 끝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진짜. 그런데요 사람은 실패해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충성스러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런 은총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르쳐 주려고 언약, 은혜의 언약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언약에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 언약도 있고 모세 언약도 있고 다윗 언약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그 은혜의 언약에 포함되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는 것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첫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이런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서가 말하는 첫 언약은 율법이거든요. 율법. 그 율법도요 은혜 언약에 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첫 언약이라고 말하는 그 율법도 은혜 언약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리고 그 은혜를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실패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 짓고 다윗 생각해 보세요. 다윗 자기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죄 지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잘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고 내가 못난 짓을 하고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어도 내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어떤 형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드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고 이 고난 주간에 이 예수님 바라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지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자식을 포기할 수 있나요? 자식 포기 못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 힘껏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